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곳에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우리 아울리치 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엎드리는 한 분 한 분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희 아우르치 팀과 함께 캄보디아를 잠깐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훈련이 잘 됐고 또 청년들, 어른들이 함께 가서 그 지역을 섬기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지 선교사님들이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한국에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그만큼 임팩트를 끼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역시 현장을 밟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귀한 여름 휴가를 또 반납하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아우리치를 다녀오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도 여러분들 이렇게 아우리치 광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일생에 뭐 몇 번은 좀 한 번인 이 아우리치를 한번 같이 참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신비하게 여겨지는 점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래서 겉으로 조금만 보면은 조금만 이 사람한테 조금만 푸시하면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믿을 것 같으면서도 평생 끝까지 안 믿고 잘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고 미션스쿨에 다녔고 배우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품도 참 나이스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아,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이렇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믿게 생겼는데 정말 구원받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 믿는 집안에다가 아버지는 주사와 폭력이 심했다거나 결손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다니면서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집안은 그냥 완전히 그 한국 불교 조계종 협회 아주 간부급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온 절문화에서 살았는데도 희한하게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자기 스스로 누가 지나가듯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래전 제가 알던 그 두 고위공무원들은 있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좀 한량이었습니다. 아, 아주 멋진 귀공자 한량들처럼 서울에 아주 고급 룸살롱을 진전하던 분이었는데 많이 넘어서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교회가 크거든요. 같은 교회 로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서로. 첫 번째 나온 말이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사돈 낱말하고 있네? 네가 어떻게 큰 교회니까 같은 교회를 몇 개월 다니면서도 서로 몰랐다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의 과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지 인간의 상식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는 뜻인데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 뭐 하나님 마음이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반론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놓은 것이라면 우리는 장기판 위에 장기알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럼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처음부터 못 받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는 거는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이런 논리들이 그 당시 많았나 봐요. 그 헬라 철학자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럼 불공평한 분 아니냐? 불공정한 분 아니냐? 이런 논리를 바울이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이런 논리를 부추겨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힘이 빠지게 돼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이 반론에 대해서 답하는 이 배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보통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쪽이 논리로 나오면 나도 논리로 반박하는 사람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만은 전혀 비논리적으로 대답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논리로 풀어야 될 텐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질부터 내고 봅니다. 성경은 선택의 교리를 결코 이렇게 쉽게 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막 풀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선택의 논리를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건 IQ로 푸는 게 아니라 EQ로 푸는 거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한테 반문하느냐? 이게 마치 애가 선생님한테 또박또박 대들면 그걸 논리적으로 답해주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죠. 네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교리,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인간은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욥이 막 하나님한테 서러워서 대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게 모든 신학과 영성의 기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즉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지음을 받은 그릇, 피조물입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권한을 가지거든요. 무슨 색깔로, 무슨 형태로, 무슨 목적을 위하여 이 그릇을 만들지 100% 창조주 마음입니다. 같은 수건도 어떤 건 걸레로 쓰고 어떤 것은 얼굴 닦는 걸로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걸레로 닦는 수건한테는 일일이 설명해 줍니까? 미안하다. 똑같은 제품인데 너를 이번에 권리를 쓰는 까닭은 이런 것이야.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해다오. 뭐 이렇게 맨날 설명해 줍니까? 왜 수많은 넥타이를 중에서 여러분 그 넥타이 메고 나오고 나올 때마다 다른 넥타이들한테 사정을 설명합니까? 미안해 오늘은 성찬식이야. 그래서 빨간 애를 멜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자는 거죠. 수건이 맨날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주인께 맨날 스트라이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큰 사랑으로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가끔씩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한테 기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인권을 막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논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도 없는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고 선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 예화를 들어드렸죠. 어렸을 때 발이 굽게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날마다 고통스럽지만 그 발을 유리병으로 문둘러주면서 펴줬다는 것. 그때 그 아들은 비명을 지르죠.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하나. 그러나 십몇 년이 지나서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는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나중에야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우리보다 사랑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의 이 원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막 잘난 척하고 말합니다. 아,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않고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다고 그 자기는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간다 그러면 아니 국내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서 갖다 주냐. 그러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은 국내에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말뿐이에요. 하나님은 IQ가 아니라 EQ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22절, 2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유심히 볼 단어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이면 선민이니까 구원받고 이방인이면 하나님이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 다 합쳐서 섞어서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약성경 두 군데를 인용하죠. 첫째는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25절, 26절에 나오는 호세아서 말씀인데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민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직선적인 원리로 누구는 처음부터 찍히고 누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논리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한국 민족도 사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죠. 이방인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 너는 이미 구제 불능으로 찍혔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넌 지옥 가.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가망 없는 죄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마지막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 죄인이 죽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의 막판 뒤집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빨리 오지 않는가, 왜 악한 자가 성행하는가 이 모든 걸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문이 닫힐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을 이스라엘에서 여러 열방과 족속, 백성 방언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혈통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27절, 28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남은 자, 이 렘넨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항상 남은 자의 원리거든요. 전부 다 홍수로 죽고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몰려왔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만 하나님이 남겼어요. 이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남은 자를 버림받은 자, 나고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부터 약속의 씨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남은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 선민사상을 깨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실 나라는 처음에는 버림받았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합쳐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다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그렇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우린 영적으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무후무한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저희들이 그 캄보디아 가보니까 거기도 복음 들어온 지 한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는 100여 년 되었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신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정말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데 너무나 미신이 많아요. 그래갖고 곳곳에 그 뱃머리한 귀신들이 곳곳에 있고 나라 한복판에 그 귀신 동산들이 있고 불교와 그리고 또 요새는 이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 나라에 들어가면 두통이 생길 정도로 눌려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이 많고 가정이 다 부서져 있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그런 처참한 우리나라 50년대 같이 그렇게 못 사는 그런 게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절망에 있는지도 모르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민족의 운명과 이 복음화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서구 문명의 자본주의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 그래도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주신 은총이고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완전히 공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성적표대로 배치가 되면은 그거는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적표대로 우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격의 성적표를 매기고 우리의 행위의 성적표를 매겼다면 우리는 제일 꼴찌에 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감사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긍휼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놓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며 감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